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거인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저주받을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심판의 근거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들의 삶의 원리로 택하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난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고 쌓아주려는 탐욕에 적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본성. 이성에 근거한 성숙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는 감각적이며 외면적인 겉모습의 치장에 매달려 자신을 자랑하고 비교 우위적이며 상대적인 쾌감을 맛보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을 모두 소진하는 그러한 우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며 죄의 올바른 정의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 속에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밟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이제 누가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이제 하나님의 복인 생명력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 반드시 남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인들은 남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비교 하위에 있을 때에 쾌감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자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를 밟고 변명이라도 해서 저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러한 혼란이 다시 원래의 질서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주받을 힘의 원리가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아담에서 시작된 그 힘의 원리가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거인 숭배 사상으로 성공주의로 물질주의로 패권주의로 고지론으로 청부론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원래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다 한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파이어 시키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켜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죄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말로 상대적이며 비교 우위적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남을 밟는 그런 세상의 힘의 원리는 어느 때에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인류가 점점 더 타락을 하게 되어서 최근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부터 면면이 이어 이어져 내려온 인류의 죄의 정체이며 뿌리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하아담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 하아담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 어떤 분들은 이 네피림을 이해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잘 보시면 4절이 당시에 땅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기 전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인이 애초부터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네피림의 존재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군지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창세기 둘째 날이 뭐예요?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졌잖아요. 궁창 위의 물 물은 지구를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한 광선들이 모두 차단이 되었었다고요. 요즘 우리가 얼굴에다 떡칠을 하고 있는 그런 UV 선크림 뭐 이런 게 태양이 인간의 피부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의 기후도 아열대 기후로 기식하는 생물들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기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들의 몸집이나 체력이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간혹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거인 문화나 거성 문화 있죠. 그런 것들의 발자취는 아마도 홍수 이전의 네피림들의 문화나 문명의 좌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도저히 지금의 인간의 몸집이나 힘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홍수 이전에 그런 네피림들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인지해서 겨우 하나하나 발견해서 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그러한 거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5절,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앞에 왜 그러한 거인인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실 정도로 야 이놈들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 근거 앞에 왜 네피림, 거인과 용사와 유명한 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을까? 그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4절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걱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한탄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우리는 그분 믿을 필요 없어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아 이거 괜히 했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지옥과 천당을 갈라놓고 나중에 우리 천당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야 쟤 다시 절로 좀 보내줄래?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고 따라서 후회나 근심이나 한탄을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성경의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적 영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결함이나 어떤 행위의 사유 처리를 놓고서 고민하시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한탄이나 근심이나 후회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신론자들이나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신론이 뭐죠? 신이 둘이다가 이신론인가요? 신은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신은 이 피조물에 관계하지 않고 저 멀리에 절대 타자로 존재한다. 그게 이신론인 거예요. 자연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신론이나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마치 시계방 주인이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시계가 가든 말든 대팽겨쳐 놓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이신론, 자연신론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놓고 세상을 만들어놓고 절대 타자로 저 하늘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들이 가는 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쫓아오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도 뉘우친단다 야 하나님도 후회한단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뭐 그러네? 하나님이 막 후회를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용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네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4절과 5, 6, 7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막 한탄을 한다, 내가 근심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거인 행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용사 행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용서 못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은 1절부터 줄곧 거인 숭배 문화의 심판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경고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힘의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이 땅을 여전히 힘의 원리를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겠는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냐고요. 역시 힘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저주받을 교회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힘의 원리를 부수는 역사인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악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지난주에 절대 설교 길게 안 한다고 약속하고 일주일 만에 1시간 20분을 설교를 하는 바람에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뚝 잘랐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힘을 빼가는 역사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로 뚫어드릴 거예요. 그걸 하나로 꿰어서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본능적인 야욕을 힘으로 해결하는 세상에서는 라멕과 같은 잔인무도한 인간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나는 이만큼 많이 죽였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에서는 네피림, 거인이 용사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물도덕의 스타들이 돈 많고 명예 있고 인기 많으면 그냥 힘을 가진 존재로 유명한 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 연애 가심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페리스 힐튼? 브리트니 스피어스? 말도 잘 안 나와요. 린제이 로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기사 꼭지가 뭐예요? 헤드라인이 마약, 알코올 중독, 음주, 광란의 파티, 사치 이런 거죠. 그들이 그런 걸로 스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일로 감옥에 가고 재활기관에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힘, 명예, 돈, 인기, 미모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요즘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게 네피림의 망상인 거예요. 빌 클린턴의 지퍼게이트, 지퍼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왔다예요. 그죠? 그게 네피림의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상대방을 어설피 이겨서는 인기가 없어요. 이기려면 많은 점수차로 격투기 선수들은 무차별하게 박살을 내버려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권투도 별로 인기가 없죠. 글러브 끼고 하는 거 그거 무슨 재미로 봐요. 다 벗기고 삼각 팬티 하나 딱 입혀놓고 철창에 가둬놓고 싸움을 시켜요. K1이나 프라이드 같은 거. 그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기 보셨어요? 글러브가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엎어져서 팔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암바로 말이죠. 주먹으로 얼굴을 쳐갖고 이빨이 그냥 튀어나오는데도 열광을 해요. 피투성이에요, 그 무대는. 그럼에도 잔인하게 이긴 선수가 유명한 자, 용사로 추앙을 받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한 경기와 고대 로마시대 콜로세움에서 일어났던 격투사들의 경기와 뭐가 달라요? 끝나고 나서 황제가 죽여 이것만 안 하는 거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네피림의 망상을 쫓는 인간들의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둑놈들도요, 웬만큼 훔치면은 관심을 못 끌어요. 왜냐면 주변에 맨 도둑놈들이라 많이 훔쳐야 돼요. 이왕이면 훔치려면 물방울 다이아 이따만 한 거. 그럼 그 사람은 대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거를 훔쳐줘서 고마워. 네피림의 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압구정동 명품관이나 가까이 여기 베벌리 힐즈에 있는 로데오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명품 샵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으세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주눅 들어서 잘 못 들어가요. 그게 경영학에 나오는 VIP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평범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종업원들부터 명품으로 쫙 입혀놓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감히 들어와서 이것저것 못 만지게 아주 위압적으로 꾸며놓는 거죠. 그래서 상품도 몇 개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와서 만지고 고를까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Can I help you?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 돼. 못 사니까. 그게 VIP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생겼을까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인들의 속성은 나와 남이 차별되어지는 그곳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명품샵은 명품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저 사람들하고 차별됐다라는 것을 나한테 좀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걸 마케팅 전문가들이 잘 집어낸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래서 그들은 감히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에 명품으로 차려입고 들어가서 그게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냥 척척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쾌감을. 비교 우위적이며 상대적인 그 야비한 쾌감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죽하면 괜찮은 나이트클럽에는 웬만한 사람을 안 받아요. 물 관리한다고. 아세요? 경호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세수도 안 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저면에서는 차 사서 제가 한 번이라도 닦는 걸 못 봤어. 그런 차 갖고 가잖아요. 시큐리티 가드한테 당장 쫓겨나요. 아니 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데 왜 번듯한 외모와 화려한 옷차림이 왜 필요하죠? 왜 명품 차가 필요해요? 잡초처럼 버티고 있어요. 저렇게 밟아도. 네, 인간들의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과거이다 보니까 예화가 순 이런 것만 나오네요. 네? 그건 네피린의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갯불도 가진 것도 없는데 차는 쭉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전부 그거 페이먼 하는데 바쁜데도 그거 사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성도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도 그 힘의 원리를 부추겨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인 숭배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인 숭배 문화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힘 아니다. 나만 봐. 나를 믿으라니까 힘 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힘 빼! 골프 칠 때도 힘들어하면 슬라이스 난다. 힘 빼. 우리는 이 땅에서 힘 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 힘 얻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 힘을 얻게 해준다는 자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힘 빼는 거예요. 거지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출에덴, 에덴을 쫓겨났던 그 무시무시한 죄가 바로 이 네피림의 망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당신만 네피림이어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네피림이 되고 싶어. 용사 되고 싶어. 유명한 자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 타고 넘어간 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싹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 하나님 말씀 듣고 미련하게 산꼭대기에다 배 지은 자들만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말 들은 자들만 그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예배당을 수정으로 막 지어요. 유리 하나가 2만 불, 3만 불이래요. 그 유리 수정으로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나요? 그 유리를 왜 2만 불, 3만 불짜리를 끼워놓고 거기에 앉아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식 투자 강좌를 해주기도 하고 현명한 재테크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런 거 해야 되죠? 이 땅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왜 정반대로 그 세상에 힘을 쌓는 방법이 가르쳐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세미나가 자행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타락을 하여 스스로 고지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버린 그 아담을, 수많은 아담들을 고지 꼭대기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그 고지 꼭대기에 앉혀드리고 너희들 그 하나님께 순종해, 이 하나님 뜻 잘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행복하다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부추겨서 고지 꼭대기로 몰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지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몽땅 쓸어서 지옥에 넣는다 그랬는데 그리로 자꾸 몰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을 빼고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은 왕, 나는 피조물.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들은 절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사업이 망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혼을 했지? 어떻게 내 새끼가 이렇게 말썽을 피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며 배려라고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왜 고지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는 그 아담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계세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더라도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그냥 모아 그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I don't care. 그냥 자신들의 세를 키우기 위한 네피림의 망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국교회를 예로 들면은 또 제가 엄청난 모함과 시련 속에 시달릴 것 같아서 미국교회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지 몰라요. 되지도 않는 소문도 퍼뜨리고 말이죠.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살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에? 제가 뭐 잘못된 얘기 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 둘, 미국의 목회자 둘을 들려면 누구를 드시겠어요?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하고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 사서 보신 분 있죠? 여기 목사가 쓴 거니까.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 파지티브 띵킹의 전도자로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의 거의 수제자 역인 사람이에요. TV에 나와서 그것도 미식축구 경기장을 사왔고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하는 설교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명예와 세력을 갖게 해준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책을 수천만 권씩 사가지고 재벌됐어요. 얼마 전에 탈세로 또 걸렸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게 맞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TV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설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책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설교에서 한 번도 책망을 해본 적이 없대요, 청중들을. 왜?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세상에서도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는 위로만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책을 읽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책 읽으셨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매주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보면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매주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저 말고 주변에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삶을 책망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아니 막 바람피고 뭐 엉뚱한 짓 했고 와이프한테 혼난 거 말고 여러분의 삶과 죄를 지적하여 여러분을 책망해 준 사람, 신앙 안에서 책망해 준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인간은 누군가가 이렇게 책망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도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면은 전부 거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뿐이지, 연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봐 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매일매일 발가벗게 버리는 거죠.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은혜, 거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잘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부자 되고 나처럼 유명해서 될 거예요 라는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게 쫓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젠간 로또 한 방에 맞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목사로부터 말씀의 강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 속에서 오는 위로와 격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부터 외쳤다니까요. 베드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그들의 설교 읽어보셨잖아요. 다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서 발걸음을 뛰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원리로 삼아 살고 있던 그 힘의 원리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돌아서 한 발을 뛰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걸 잘 안 뛰니까 빨리 뛰라고 책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가서도 회개해라! 죄인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인간들 보낸 적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그런 인간들 보낸 적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긍정적 사고 가져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력하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그게, 야 너도 특별한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왜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라고 그래,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니, 먹어봐, 먹으면 달라진다니까. 그럼 마귀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긍정의 힘? 그런데 왜 그 책이 교회에서 수천만 부가 팔리냐고요. 왜 그러한 설교를 한 사람이 수정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부를 획득해야 되냐고요, 이 시대가. 그건 네피림의 망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그냥 간파하는 재주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건 자기 최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긍정적 사고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내 거지. 그게 왜 선물이며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게 복음이며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주 8만 5천 명의 교인이 모인다는 새들백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시간 없는 사람이 그 웹사이트의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릭 워렌의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제목을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라는 그 목사님이 한 설교의 제목을 적어 갖고 왔어요. 성경으로 축복받는 방법,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 다툼을 피하는 방법,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방법,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통 이상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크레딧카드 어떻게 써야 하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전부 이 제목에 맞는 설교예요. 대지 1, 2, 3, 실행 방법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듣기 좋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설교 주제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 그죠?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 하나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들이에요.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교양서적이나 재테크 강사들에게 들으면 더 확실해요. 좋은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재산 모으고 싶으세요? 크레딧카드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알고 싶으세요? 좋은 분 소개해드릴게요. 그게 왜 설교 시간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인간론, 죄론에서 다루잖아요. 그러한 인간들 중에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신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구원론. 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관성 있게 수미일관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살아서, 성경 말씀은 존재론적 능력이 있다고요. 그 자체에. 그 말씀이 살아서 청중들을 뚫고 들어가. 그것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의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처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멋지게 반전시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올바른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작금의 설교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교양 과목 이름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듣던 교양 과목, 학 과목 이름이라니까요.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 제가 그 교수님이 추천해 준 참고 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좀 원하시면 보세요. 그게 더 확실해요. 제가 한 학기 배웠지만 거기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 배워봐야 남을 밟아 나를 살찌우는 그런 야비한 행복밖에 못 얻는다니까요.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이 그것이 뭐예요? 남을 교묘하게 잘 속이고 잘 밟아서 네 배를 불려라. 결국 그거 아닙니까? 현란한 미사유구를 늘어놓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주제 아래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설교가 이 땅의 대학의 교양 과목을 흉내내고 있는 정도의 유치한 지경까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전하는 곳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청중들이 모여 앉아서 아멘을 합창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러한 공생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교인들은 헌금 많이 해서 목사 위세를 세워주고 목사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잘 해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러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니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야망을 선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인간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힘 빼라, 고지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자. 그리고 우리 그리로 가자. 여기에 자꾸 눈두지 말고 여기에 뿌리 박으려 하지 말고 우리 그리로 가자. 이게 설교여야죠. 어떻게 당신은 가능해요? 파지티브 띵킹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거기에 열광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늘날 이 모든 자신의 후손들을 이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는 못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죄인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아담을 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예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행복과 부와 명예 같은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 주면 누리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냐는 말입니다.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거는 무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무당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게 샤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무당 만들 수 있는 첩경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하나 금방 무당됩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였던 너는 특별한 자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괜히 그런 책 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샀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읽어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산 거지 이걸 내 삶의 유용한 지침서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침반사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책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출판사 하나가 거의 망했던 출판사가 지금 빌딩을 샀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네피림의 망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마세요. 왜 강남의 유명한 최면술 학교에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목사인 줄 아세요? 괜히 창피하니까 직업 란에다가 그냥 기타 이렇게 써서 그렇지 그 사장이 그러는데 대부분 목사래요. 최면술 학교에서 최면술 배우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교인들 앞에서 그거 최면술 걸어서 쓰러뜨려가지고 가끔 거품도 물게 해주고 해갖고 나는 이 정도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가 왜 그걸 배워요? 최면술을? 앉아있는 사람들은 최면술 걸려가지고 헬렐레 해갖고 말이죠. 야 우리 목사는 가끔 나를 이렇게 쓰러뜨려줘. 가끔 일어나면 막 입에 거품도 물려있어. 그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서 모여라. 그리고 헌금들 많이 내줄래?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용사 유명한 자 될 거 아니야. 어서 모여.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 혹시 아니 너희들 병이나 날지 혹시 아니 너희들 부자 될지 내 능력비로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쉬쉬쉬 소리 내면서 말도 멀쩡하게 할 수 있으면서 강대사에만 올라가면 그냥 바람 새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그맨들이 흉내를 내요. 출산들아 먹다 지쳐 잠든 영혼 축복을 주리니 막 이러면서 미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 교회의 집회 모습을 개그 소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멋진 프로그램과 최고의 장비로 전 세계 예배의 형식을 한 번에 바꿔버린 교회가 있죠. 미국에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예요. 윌로크릭 처치 빌 하이브리즈 목사님이 심한 열린 예배라는 것이 최초로 거기서 나왔어요. 저도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나 코스타 같은 집회에 가게 되면 항상 그 교회를 가요. 예배 공연 보러. 제가 왜 예배 공연이라고 하냐면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총감독의 지휘 아래 몇 초의 오차도 없이 그냥 하나의 드라마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교회의 메인 콘솔 뒤에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큐시트를 보면요. 초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목사가 설교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올라와요. 이거. 빨리 끝내라. 시간 없다.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거기서. 근데 재미는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가수들 나와, 밴드 나와, 드라마 나와, 댄스도 해. 거기다가 설교 한 15분 해줘. 15분 이상 되면 큰일 나요. 1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라. 저는 도저히 불가능. 15분 넘으면 큰일 나요. 거기다가 현란한 영상. 뭐 음향은 전 세계 최고죠. 그래갖고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거 배우러 얼마나 많이 갔어요? 30년 동안. 요즘도 세미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게 열린예배하는 교회들이에요. 그건 못 쫓아가서 안달들이죠. 근데 최근에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그분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강연이 세미나 강연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30년 동안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열린예배를 만들어 놓고 멋진 예배 공연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십자가로 가까이는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nothing between services. nothing. 예배와 예배. 주일날 예배에는 잘 와요. 많이 와요. 수만 명씩 오는데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nothing.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 거기다가 수천만 불을 쏟아부었는데 나는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실패야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그럼 계속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바로 네피림의 망상인 거예요 거인을 향한 망상 유명한 자 되고 싶은 망상 세를 얻기 위한 망상 목사들만 그런가요? 교인들은 어때요? 헌금, 구제, 봉사 이거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헌금 꽤나 한 사람 안 알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꼭 문제 일으켜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날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의 노고를 안 알아줘? 자기 자랑 위해서.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의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한 저주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긴 저도 그게 잘 안 되니 저도 뭘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또다시 일어나서 분투하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하다. 긍정의 사고를 가지세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는 자리로 분투하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위의 문제가 포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근데 그걸 좀 모른다고 사람들 가슴에 그냥 비수를 확 꽂아버려갖고 말이죠. 나가갖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분을 책망하는 거면 그분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죠. 좀 더 신경을 썼어야죠. 아무리 오른발이라도 내려 꽂아버리면 답니까? 많이 배운 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면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도대체? 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꼬챙인데 비수인데 네피림의 망상인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비워 상대방이 빛이 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빛이 나게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빛내게 하기 위해 남을 밟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그건 거인 숭배 문화에 젖어있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들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본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질서 속으로 돌아왔다라는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잘 조차 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강한 자 되고 내가 유명한 자 되겠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나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탄생시킨 게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아닙니까? 힘은 세고 덩치는 큰데 괴물이야. 프랑켄슈타인.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슈퍼맨 되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이리 자르고 저리 날라서 복음 전하셨나요? 그분은 메마른 땅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그것도 나귀 새끼 겨우 하나 타고 한 발 한 발 걸어 섬기는 자, 발 닦아주는 자, 자기를 비워, 자기의 부요를 비워,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승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야, 니네 뭘 승리라고 여기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부요가 모두 그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야 진짜 힘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밟고 남을 죽여 여러분에게 쌓아놓은 그 힘은 진짜 힘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힘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간 그 길을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본 그 이 땅에서 살기 참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힘, 부요, 지혜, 능력 그러한 단어들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힘이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명한 자, 이름 있는 자, 힘 있는 자, 용사, 네피림 되려고 여러분 날개죽지 뒤에다가 붙인 날개들은 지금 다 뛰어버리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 삐죽삐죽 나와있죠 지금. 그 날개들. 그 어디로 날리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다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음지로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오면 두더지들처럼 야 이게는 어떻게?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음지에서 이 사람 섬기고 저 사람 섬기느라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유명한 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갖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그건 교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얼렁 도망갈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러한 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개폼 잡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서 개폼 잡냐?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되고 용사 되고 유명한 자 되고 하는 건 개폼 잡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애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거 어디서 하나 주워 입고 와갖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네? 멋있지. 보면 너무 불쌍해. 근데 본인은 이게 자랑인 줄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개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려 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외모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지 격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외모로 세상의 힘으로 자랑을 하려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니까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자로 열심히 지어져 가면 되는 거지. 날개 달고 저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봐라 하고 날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날라봐 너 슈퍼맨 돼봐 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슈퍼맨 흉내 내셨나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슈퍼맨 흉내를 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신앙이 이 정도예요. 나는 종교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나는 방언도 한다니까요. 못하는 너는 뭐니? 그게 다 뭐예요? 네피림의 망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니까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이면 저 프랑켄슈타인. 괴물인 거예요, 그건요. 힘은 세고 체격은 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거인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그걸로 주눅 들지도 마세요. 그건 병신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주고 유명한데 왜 나는 안 알아줘?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에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데 이제 요 찰나 같은 인생 잠깐이면 끝날 텐데 이제 거기 가서 영원한 진짜 삶이 시작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괜히 그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가지고 말이죠. 막 밟아버리고 뒤에서 비수 꽂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우 저 사람은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자꾸 유명해지냐. 걱정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진짜 센 사람이에요. 그게 강자예요.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요.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라니까요. 그 앞에서 왜 우리가 용사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용사이신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용사 나는 피조물 그렇게 복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게 내 뜻이 되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부나 명예나 인기나 돈 이런 일반 은총들을 여러분에게 혹시 허락하시거든 잘 쓰시고 잘 누리세요. 청지기로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는 매니저, 청직입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눌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갯불도 가진 것도 없는데 요건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요 사람은 부자입니다. 내 거니까. 요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요게 내 힘이거든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많이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갯불도 가진 것도 없이 요만큼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아둥바둥 하다가 지옥 갔어. 이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보이는 것을 많이 잃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위해 보이는 것을 자꾸 뺏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된다면. 건강?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된다면. 돈?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면. 가정? 깨버리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면. 내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셔야지 내 걸 뺏어간 거에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데서 위로를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은 아무 관심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무슨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까? 말만 주님이지. 고린도서 4장 18절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거 바라보지 말라면 보면은 화나요. 열받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위에 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면 열받아.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영원함이니라. 그게 영원한 거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로라. 보는 것으로 안 했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산타바바라에서 4시간씩 기차 타고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오숙자 성도님 있죠. 4시간을 기차를 타고 교회에 1시간 반 예배드리러 와요. 매주.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분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바로 또 기차 타러 가야 돼요. 산타바바라까지. 1년에 한번 여행이나 갈까 그 먼데 거기에서 말씀 듣겠다고 4시간 기차 타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 4시간이 너무 짧대요. 왜? 그 안에서 설교 테이프 들으니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못 가진 게 무슨 창피야? 왜 주눅들어? 그 앞에서 세상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요. 자본주의와 밀착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소유욕과 신앙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 줄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올바른 신앙의 땅으로 얼른 내려오셔서 그 땅을 걸어가세요. 줄타기 하다가 어디로 내려갈까? 어디로 내려갈까?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속화된 기독교의 허위일 뿐이에요. 아니, 기독교의 자학이에요, 그거는요. 이 위대한 기독교를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라는 자들이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날카로운 예언자적 통찰로 그 기독교의 허위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긍정의 힘, 웃기지 마! 로 가셔야죠. 그런가? 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 땅의 천박한 부와 힘으로 교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오늘날 사회는 그 현진권의 술권하는 사회 있죠? 술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힘권하는 사회. 부권하는 사회. 당신 저주받으세요. 이거예요. 실력 없는 이에게 함부로 주어지는 힘은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 힘있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 힘있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로 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사람이 잘 사는 건 힘 가지고 부를 소유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잣집 갔다 오면 아, 그 집 참 잘 살더라 그러죠.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건강 잃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을 해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데까지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소명 있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서 돌쇠처럼 일시켜 먹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돌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그래놓고 그분은 반드시 내 필요에 응답을 해줘야 돼. 만약에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면 막 주워박을지도 몰라요. 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향하여 달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십시오. 음지로 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세요.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